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다면, 그러니까 신자라면은 우린 다 같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조금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부하가 상사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이 자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셨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왔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 왔다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 인도했다, 이게 더 신앙적인 말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서 말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 올 때에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 온 것도 아니고요. 또 하늘에서 예배당 가라 그런 음성 듣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 가야 되겠다는 어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런 반복적인 생활 속에 몸에 있는 습관, 그런 습관에 의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예배당에 가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한 것도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당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든 또 성령의 인도든지 간에 뭔가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고 뭔가 좀 막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자면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으신다면은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 어떤 증거를 좀 내놔봐라, 이렇게 누가 한다면은 우린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지 스스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해도 그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는 발견치를 못할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증거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그 증거물을 우리 스스로도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성령이 인도란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보지를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그냥 여겨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위험이 많은 겁니다. 그 이유도 말한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건 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또 찾으려면 결국 또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았고 또 성령 인도를 말씀한 그 분이 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말한 성령의 인도가 뭔가 이걸 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 사도 바울께서 이 14절에 성령의 인도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성령의 인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그런 말이 또 나와 있죠. 그 13절의 말씀과 14절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길은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사는 길인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으로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뜻이 되겠죠. 사람은 육과 영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영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없이 산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없이 육신대로 살면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몸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 같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그게 성령의 인도라. 분명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와 함께한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 또 성령 일하심을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 멋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내가 뭘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해서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식의 응답으로 이제 또 여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할까 말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것이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한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요, 뭐 하늘로부터 해라 하지 말라는 그런 답을 듣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를 마세요. 근데 자꾸 어떤 그 하라고 하는 그런 답을 듣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그것은 곧 잘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자꾸 잘 돼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했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되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이용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간섭하신 분으로 하나님 함께한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지만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 소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부분적인 일을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주께로 붙들어 내놓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그 우리가 사는 길로 그 생명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인도도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인데 이 본문에서 이제 사도가 말하는 그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그게 뭐냐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그렇게 사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말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몸의 행실이 뭐냐는 거죠. 몸의 행실이 뭐냐. 몸의 행실 그러면은 우리는 몸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어떤 행동적인 거, 어떤 실천적인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몸의 행실을 나쁜 행실, 착한 행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 좋다, 그렇게 어떤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을 나쁜 행실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태반입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몸의 행실을 것처럼 나쁜 행실을 죽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일단 사도가 말한 복음과 부딪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한 복음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뿐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또 사도의 복음은 인간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행해서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것이 사도가 말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을 그 내가 몸으로 행하는 나쁜 행실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엔 선한 행실을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쁜 행실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뜻이 또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사도가 말한 복음과는 부딪히는 것이고 스스로 그 사도의 복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사도가 얘기한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실, 착한 행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나쁜 행실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는요, 어떤 나쁜 행실 다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나쁜 행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또 나쁜 행실을 죽여야 없애야만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쁜 행실을 죽여야 천국 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쁜 행실을 죽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쁜 행실 그러면 뭐 남을 때리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나쁜 행실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도 나쁜 행실이고요.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나쁜 행실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나쁜 행실입니다. 다 나쁜 행실이에요. 수근수근 대는 거, 당짓는 거, 편가르기 하는 거, 몽땅 다 나쁜 행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또 천사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그동안에는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 앞에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세방했다. 1절에 그 말로 8장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성령과 해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죄에 세방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죄 세방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 방식 아래에 있는 신자는 육신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나를 사망에서 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고 해도 죄의 몸, 육신을 완전 벗어버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는 그런 나를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신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는 세력이 있는 그런 나에게도 성령이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거하시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내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국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리시고 완전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죠.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얼마 빚졌습니까? 얼마가 아니고 사랑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 성령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있다 할지라도 내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육신 몸을 입고 우리의 특기니까 내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육신에 끌려 살다가 죄에 끌려 살다가 그렇게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항상 주께로 틀어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약속대로 생명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 열심과 의지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 의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는 셈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런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내 육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적인 삶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 때 육신을 가지고 뭔가 의를 이루려는 그런 방식으로 살 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육신의 어떤 의지, 내가 이런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육신의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쓰니까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삶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어떤 죄를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나에게는 죄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신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있지만은 그 죄가 내게는 그 죄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죄는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뭡니까? 죄의 힘. 힘이 뭐라요? 죄의 힘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해야 구원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죽는 길이니까. 이처럼 육신의 그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고 내가 의를 행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한 대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남에게 착하다 말을 듣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건 사랑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육신의 일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그 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모범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범생이 돼야지 그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이런 말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돼야 되겠다는 거. 그게 죽는 거에 해당이 된다면 육신도 산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무책임하게 인간 도리 다 버리고 멋든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한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 몸으로 뭔가 의를 이루어야 되고 얘기한 대로 좋은 사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 좋다 이런 말 드려야 되고 이런 그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매이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지가 않다 그겁니다. 확실히 뭔가 드러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반대로 육신으로 살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내 선한 일이 드러나고 그래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더 확실한 그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에는 이처럼 드러나고 보여주고 나를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는요. 율법적인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들로 여겨주는 관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아들입니다. 부르심과 예수와 있던 그 관계만 가지고 이미 아들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내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뭐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좋은 열매 맺고 이걸 보면서는 아들이네 아니네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면서 그 주 안에 있는 어제 그 상태만 가지고 아들이다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보시는 것은 네가 아들로서 아버지 신자는 그 말입니다. 그 관계를 네가 신자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죄는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나를 예수 안에 그 자유로운 그 세계 안에 불러주심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 베푸신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자로 사는 그 신자는 자신을 막 죄 가운데 던져버리면서 된대로 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니까. 함께 하심이니까. 바로 이런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 증거되는 항상 그 길을 바라보는 것. 그 길을 소망하는 것.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냐는 육신으로 안 살아갔죠. 주가 증거된 그런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신 따라 사는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항상 살아갑니다. 만약 나를 보면서 내가 드러나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은 진 것이고 육신대로 산 겁니다. 그건 죽는 길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나쁜 짓 하는 우리의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서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착한 보임으로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런 걸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는 날 위해 산 이걸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항상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신대로 살아가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이 뭔가 살피시면서 언제나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인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이 말씀 안에서 낱낱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린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빚을 진 자로서 내 의우 또 내 몸이 드러나는 그런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 사랑이 증거되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힘쓰는 그런 인도로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